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복수하고 싶을 땐 저주 인형을 만들어 찌르면 된다는 연구를 한 교수. 스스로 대장 내시경을 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소아과 의사. 인육은 영양가가 없다는 것을 분석한 고고학 강사. 이게 다 무슨 소릴까요? 소설 속에 등장한 괴짜 주인공들이라고 해도 황당무계하게만 들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 존재한다고 합니다. 괴짜들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그 노벨상 올해 수상자들 얘기였어요. 발상은 엉뚱하기 그지없지만 이들의 연구 결과는 나름대로 아주 순수한 호기심으로 탐구에 임해 얻은 결과라고 합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의학상인데요. 수상자인 마크 미첼과 데이빗 워팅거 박사는 지난 2016년 롤러코스터를 타면 신장결석을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1년에 약 30만 명 이상의 신장결석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는데 환자들이 고통스럽게 치료를 기다리는 것보다 번지점프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더 치료 효과가 높다 이런 얘기인데요. 물론 학계에선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 얘기에 한바탕 실컷 웃는 것만으로도 엔돌핀이 마구 샘솟는 기분입니다. 9월 19일 수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모든 게 그대를 우울하게 만드는 날이면 이 노래를 불러보게. 아직은 가슴에 불꽃이 남은 그대여, 지지 말고 싸워주게.
9월 19일 수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자우림의 하하하송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제28회 이그 노벨상 수상자들의 엉뚱하지만 기발한 연구 결과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우울하게 병원을 오가는 대신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번지점프를 하는 걸로 신장결석을 치료할 수 있다니. 아, 진짜 얼마나 신나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재미없고 지루한 세상에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즐거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 보이는 이 결과들이 나름대로의 입증 과정을 거친 연구라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신장에 결석을 넣어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모형을 만든 다음 디즈니랜드의 롤러코스터인 빅 썬더 마운틴 레일을 타고 결석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롤러코스터의 뒤쪽에 앉으면 결석 제거율은 64%에 달했고요. 근데 앞쪽에 앉으면 제거율이 17%로 다소 낮았다고 합니다. 이그노벨상은 있을 것 같지 않은 진짜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의 약자인 IG 그리고 세계적인 권위의 노벨상을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 모든 엉뚱한 연구가 그냥 웃자고만 한 연구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거나 한바탕 폭소를 터뜨릴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치유 효과는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진짜 실제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더 연구가 자세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도 있었고요. 오늘 9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라디오 주치의 시간에는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과 또 신장암 수술 이후의 건강관리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릴 거고요. 9988 건강길라잡이에서는 안과질환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질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약사가 들려주는 올바른 약 사용법,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 주세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라디오 주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3841번 쓰시는 분의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년 이상 당뇨약을 복용하는데 발바닥에 감각이 없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59세 남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런 일이 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흔합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당뇨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당뇨병의 합증의 하나입니다.
네.
이 이완기간 즉 당뇨병을 치료받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타나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조절을 잘 받는 분들은 아주 가볍게 나타나거나 경험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이 신경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손상이 되면 돌아오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 있죠. 당뇨 초기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대충 관리하시다가 50, 60대, 70대 되셔서 그때 열심히 관리하셔서 신경을 한번 손상받으면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네.
치료는 당뇨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해야 이런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같은 합병증 없이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증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죠?
화끈거린다는 분들도 있고요. 저린다는 분들도 있고요. 아주 가볍게 손을 댔는데도 통증 때문에 막 벌쩍 뛰시는 분도 있습니다. 밤에 더 증상이 심해져서 정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여름인데 발이 얼음장 같다 그러고 겨울인데 발이 화끈거린다고 하는 이상감각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이런 말초 신경병증이 잘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이 경구 혈당 강화제 즉 당뇨약을 잘 복용하거나 인슐린을 잘 드셨다 하더라도 혈당이 얼마나 잘 조절되는가 중요하거든요. 또 이 말초 동맥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금연이고 두 번째가 운동을 통해서 발가락, 발바닥까지 충분히 혈액이 계속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네.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고장이 나면서 자꾸 막혀서 악순환이 생기죠. 피가 잘 안 가면
네.
결국은 신경섬유가 자기가 혈액을 받아야 유지가 되는데 그걸로도 안 되고요. 또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되면 그 자체로도 신경섬유가 직접 독성을 받아서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혈당 관리를 잘 하셔야 이런 위험에서 조금 벗어나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당뇨를 처음 진단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스스로에게 화를 많이 내시고 답답해하세요. 왜 나한테 당뇨가 생기나.
네.
그러면서 나는 약을 안 먹고 1, 2년은 열심히 운동하고 식생활 개선해야지.
네.
근데 그때 약물 조절을 안 하시고 놓친 시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생활 습관 교정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지만 진단을 받아서 약물 투여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목표를 뭐 당활색소 7을 넘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런 고생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7470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사위가 신장 반쪽이 없는데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나요? 제 딸이 걱정돼서요 하고 질문을 보내셨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새로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사위가 신장 반쪽이 없는데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에서 다 빼낸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한 가족이 됐으니까 챙겨야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또 어떤 식으로 챙겨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신장을 반이나 절제하셨다면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질문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신장이 반쪽이 없는 게 아니라 신장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없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네.
네. 그리고 보통은 신장암, 신세포암이라고 하는 신장암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마 사위가 신장이 반쪽이 없는데 그러면 콩팥 하나가 없는 거고
네.
하나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가장 흔한 거는 암종이 많고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 또는 우리가 콩팥에 네. 물주머니가 계속 나면 다낭성 신종이라고 하는 자, 원인은 모르지만 콩팥이 네. 하나가 계속 물주머니로 변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질환에도 수술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신장에 대해서는 뭐 한쪽이 없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도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다행히도 우리 몸의 콩팥은 양쪽이 두 개 다 있을 때도 둘 다 기능이 10% 미만 떨어질 때까지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불편함은 가질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우리가 콩팥이 하나가 없다. 신장이 하나 없으면 하나만 있으니까 50%만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50%를 잘 관리하시면 평생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지 또는 다른 식품에 일부 반응을 하는 경우에는 이 지금 사이분처럼 갑자기 변이 무르게 나오거나 흡수장애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에 유독 반응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신장 적출 수술을 받으신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식단 관리를 더 잘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일단 이분이 신장암 환자신지는 모르겠으나
네.
가장 흔한 신장암으로 인해서 예방적으로 하나를 적출한 경우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연구를 보니까 과다한 동물성 지방 섭취나 튀기거나 구워진 육류 섭취, 고에너지 음식의 섭취는 좋지 않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분도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변이 물고 발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은 규칙적인 운동 뭐 하는 것뿐 아니라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되고 저칼로리식이 하고 비만을 방지합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채소류 섭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과일이랑.
네.
근데 이런 채소류와 과일을 드실 때 이 안에 묻어있는 칼륨, 케일을 닦아내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시금치를 물에 데치고
네.
또 물을 씻는다고 하면 보통 두 번, 세 번 씻는다고 하면 비타민 좀 손상이 되더라도 여섯 번, 일곱 번, 두 배 이상. 사과도 더 많이 닦아주고
네.
껍질도 충분히 걷어내서 칼륨이 많이 들어가서 간혹 발생될 수 있는 콩팥이 하나밖에 발생될 수 있는 고칼륨 혈증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특히나 더 챙겨 드셔야 되는 음식이 있다거나 하진 않나요?
우선은 소화 능력을 고려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드신 게 좋은데요. 잘 씻은 신선한 과일하고
네.
야채를 충분히 드셔서 비타민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칼륨 섭취가 조금 문제가 있다면 칼륨이 많은 걸로 알려진 뭐 예를 들면 바나나라든지 이런 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 신장질환 환자분들은 개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상담을 받으신 게 좋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 바나나 등의 그런 과일류 또는 채소 중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빈혈 환자분들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 시금치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9567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네요. 저는 72세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어요. 통증은 없는데 너무 가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려움이 덜할까요? 하셨네요.
사실 초기 증상으로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상포진으로.
네.
왜냐하면 이 가려움증이라는 게 사실은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누그러지면 가려움증도 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근데 지금 사연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 통증이었고 가렵다가 시간이 지나면 가려움은 못 느끼고 가려움은 못 느끼지만 통증이 엄청 심해졌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마 초기에 가려울 때는 항히스타민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려움은 잠깐이고 통증이 오래가기 때문에
네.
가려움증을 가라앉히는 항히스타민에 더불어서 우리가 신경 차단을 통해서 통증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게끔 도와드립니다.
대상포진 관련해서 6362번 쓰시는 분은 대상포진을 알았었는데요. 병원마다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하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2개월, 6개월 또 1년 후에 맞으라는 것도 있었는데 언제 맞는 게 좋은 건가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캐나다는 몇 개월 뒤에, 호주는 몇 개월 뒤에, 미국은
네.
몇 개월 뒤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감염학회에서 아주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대상포진을 앓고 피부 증상도 사라지고 주치의 판단으로 완치 판정을 받은 시점에서 12개월 후, 즉 1년 후에 접종하시는 게 좋고요. 배우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환자가 증상이 완치 판정을 받은 그 시점에 그날 맞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분은 완치 판정 받은 날 맞으시면 좋고요. 네. 가족분들은 환자 당신께서는 12개월 뒤에 완치 판정 후 12개월 후에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들 살펴봤고요. 끝으로 닥터 유의 퀴즈 내주실까요?
오늘 그 두 번째 사연인데요. 사위분이 걱정되셔서 사연을 주셨잖아요. 신장을 적출하는 콩팥을 하나 띄워내는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네.
이건 보통 다른 곳에 발생할 수 있는 나쁜 종양하고도 같은데요. 이 세 글자로 이 콩팥의 다른 이름을 따서 부르는 세 글자로 된 질환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오늘 정답 세 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 휴대폰 문자번호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라디오 주치의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휴대폰 뒷자리 3716번 쓰시는 분이 아주 부러운 내용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주도 여행 중 일출 보러 가는 길입니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지금 제주도에 여행 중이시면 진짜 모든 날 모든 순간이 다 좋으시겠어요. 부럽습니다. 여행 잘 마치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신청하신 곡도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폴킴의 노래예요. 모든 날 모든 순간.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9988 건강 길라잡이 9988 건강 길라잡이 시간에는 매일매일 인체 각 부분별 건강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에는 눈 건강 그리고 안과 관련 질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톨릭의대 안과 전문의 주청기 교수님과 함께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동안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안과 관련 질환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8477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백내장 수술을 두 달 앞두고 있는데 인공눈물 사용해도 될까요? 하셨네요.
예, 물론 사용 가능합니다. 수술 전에 이제 특별히 조심할 것은 사실 없는데 문제는 이제 수술 당일에 눈 수술하는 부위가 굉장히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진한 화장이라든가 선크림,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은 수술 당일에는 절대 피하는 것이 좋고 권장된다면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어지는 질문도 백내장 수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를 통해서 유만식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65세 남성입니다. 왼쪽 눈은 백내장 수술을 해서 밝은데 오른쪽 눈이 흐려집니다. 백내장 수술을 해야겠지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한쪽 눈에 백내장이 생긴 분들이 그 이후에 다른 한쪽 눈에도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사실은 이제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외상성이나 한쪽 눈에만 스테로이드 연고라든가 주사 망막 수술 이런 것이 있지 않는 경우는 보통 양쪽에 생기게 됩니다. 한쪽이 좀 더 심하고 한쪽이 좀 덜할 수는 있지만 보통 양쪽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고
네.
보통 한쪽 눈을 수술하게 되면 나쁜 쪽 눈을 먼저 수술하게 되는데 이 나쁜 쪽 눈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 반대편 눈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또 생겼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사실은 네. 본인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한쪽을 이미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한쪽을 수술하시려니 부담이 가시긴 할 텐데 그래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겠죠?
예, 만약에 그 백내장이 좀 진행됐다면 수술을 하셔야죠.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네.
한쪽 눈이 좋아지면은 나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대편 눈 수술을 미루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한쪽 눈씩 이렇게 가려봐 나와서 이것이 수술 받은 눈과 수술 받지 않은 눈의 시력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좀 보고 네. 그것을 확인해 본 다음에 차이가 있다면 수술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7426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64세입니다. 두 달 전 눈 수술을 했는데요. 지금은 잘 보이는데 검은 점이 보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셨어요. 두 달 전에 어떤 눈 수술을 하셨는지 정보를 남겨주지 않으셔서 조금 답변드리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시야에 검은 점이 보이는 건 어떤 문제일까요?
예, 검은 점이 보이는 것이 아주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눈을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따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눈을 움직일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문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문증은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노화 현상으로 노폐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만약에 눈을 움직여도 항상 고정된 점에 있다. 거기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황반에 망막의 중요한 황반 부분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단순한 비문증인 경우에는 뭐 나이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갑자기 그 사이즈가 커진다든가 아니면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다면 망막의 구멍이라든가 어떤 변화가 있으면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해야 되겠고 또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돼 있다면 황반에 이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망막의 구멍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레이저를 한다든가 아니면 황반 부종에 있다 그러면 안구내 주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네. 이것은 병적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이런 것이 한두 개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3024번 쓰시는 분의 질문이에요. 저는 라식 수술을 한 지 15년 정도 됐는데요. 수술한 뒤로 눈이 나빠져서 지금은 다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써도 시력 교정이 잘 안 됩니다. 원래 라식 수술을 한 후에 자연스럽게 시력이 저하되는 건가요? 하셨는데요.
사실은 뭐 드물지만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런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근시로 다시 퇴행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몸은 원상으로 다시 복귀하려는 힘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식이나 라섹으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각막을 교정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꾸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10년, 15년 이렇게 오래되다 보면 근시로 퇴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가능성이 적지만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이 골절 수술할 때 우리가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얇은 각막을 수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거에는 각막 돌출증이 생기게 돼서 아마 또 근시로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런데
예.
제가 시력 교정이 안 되는 경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경우에는 또 뭐 녹내장이라든가 근시로 인한 황반 변성 이런 것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안경을 써도 교정이 안 된다라면 불편함이 상당히 크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혹시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다시 할 수도 있나요?
보통 라식, 라섹 수술은 안경 낀 것과 같은 효과를 안경 안 끼고도 보겠다는 네.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껴도 교정이 안 된다면 라식, 라섹을 다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원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6468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74세 남성입니다. 저는 가끔 눈이 어두워지면서 눈동자가 떨리고 잘 안 보이고 또 물결치는 것 같은 현상이 5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잘 보입니다. 옆머리를 좀 누른 것 같고요. 몸에 힘이 없고 불편한데 몇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아집니다.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MRA 검사를 하고 별 조치가 없었고요. 최근에는 뇌출혈 증상도 있었고 약도 복용 중입니다. 어지럼증도 심하고요. 좋은 진료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뇌출혈도 있으시고 또 뇌혈류 개선을 위해서 약도 복용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일단 그것부터 궁금해지거든요.
이제 망막은 굉장히 혈관이 많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뇌도 굉장히 혈관이 중요하다시피 망막에도 혈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망막 혈관이 막혔거나 아니면 당뇨병성 망막증처럼 이 혈관이 굉장히 막 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망막혈류 개선을 위해서 약을 많이 복용하기도 합니다.
눈 관련돼서 지금 가장 불편한 증상이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고 눈동자가 떨리고 물결치는 것 같은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라는 점인데요. 이런 증상들은 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건가요?
보통 이제 어두워진 것이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였다가 또 나중에 좀 호전되는 것이 이런 증상이라면 네. 이것은 망막 중심 동맥 폐쇄의 전구 증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망막 중심 동맥이 폐쇄가 되면 시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물결치는 듯한 현상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것은 황반 변성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일시로 좀 그러다가 만다면 이것은 눈물막 앞에 눈안과 건조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출혈 경험도 있으시고 혈류 장애가 있으신 분이어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의심 질환 중에서 망막 중심 동맥 폐쇄 가능성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 망막혈관 중심동맥 폐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거죠?
네, 대부분 색전, 혈전, 그러니까 피가 굳는 거죠.
네.
아니면 동맥 경화판이라든가 그다음에 혈관염이라든가 혈관경련 등에서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신질환과 굉장히 관련이 높습니다. 고혈압은 이제 망막 중심 동맥 폐쇄 환자의 약 3분의 2, 당뇨병은 약 4분의 1에서 관찰되고요. 50%에서는 구조적인 심장 이상이 있는 경우도 발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혈액검사에서 혈전을 형성하는 요소가 너무 과도하게 있다든가 아니면 혈액의 그 안쪽에 너무 묽어지는 혈전을 녹아내는 인자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망막 중심 동맥 폐쇄로 생길 수 있는 증상 중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런 그 망막 중심 동맥이 폐쇄되는 질환은 일시적으로 흑암시, 그러니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나 그러다가 좀 호전되는 이런 병력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망막 중심 동맥 폐쇄가 있게 되면 가장 특징적으로는 통증 없이 갑자기 시력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나요?
보통은 눈동자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망막 안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0 내지 40%에서는 색전된 혈관을 발생하는 경우 발견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이 이제 경색되고 하얗게 혼탁되어 보면 상대적으로 황반 부위는 빨갛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레드 스팟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로 보이게 되는 경우 또는 이제 형광 안저 촬영 검사라든가 빛 간섭 단층 촬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응급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망막 중심 동맥 폐쇄 환자에 있어서는 시력 소실이 발생한 다음에 24시간에 우리가 발견한 경우라면 안구 마사지라든가 아니면 앞쪽에서 물을 빼준다든가 안압을 갑자기 떨어뜨린다든가 아니면 고농도의 산소 흡입을 시킨다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망막 동맥의 관리압을 증가시켜 가지고 혈액 순환을 향상시키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안과 관련 질환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가톨릭의대 안과 전문의 주청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4771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 전해드릴게요. 신유의 노래입니다. 마리아.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양한 건강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정재훈 약사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약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 이제 약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한데 호르메시스 이야기입니다.
호르메시스요?
네.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리기도 하고요.
예.
또 예전에 이제 공부하실 때 호메오시스라는 뭐 그런 말 들은 경우도 많이 계실 맞아요. 텐데 그거하고 또 헷갈려요.
네.
아무튼 건강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한두 번 정도 들어보셨을 이야기가 이제 이 호르메시스인데요.
네.
국내에서는 또 관련해가지고 책을 펴낸 분이 계세요. 그 이덕희 교수님이라고 예. 경북의대 교수로 계신 분이 이제 2015년 겨울에 호르메시스라는 책을 내셨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화제가 됐었죠.
예. 이 호르메시스라는 게 뭐죠?
호르메시스라는 거는요. 제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니체라고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예전에 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 죽게 할 수 없는 건 나를 더 강하게 한다. 네, 되게 막 철학적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몸에 자극이나 어떤 그런 촉진 같은 거를 주는데 그러니까 가벼운 스트레스를 줘서 그게 오히려 더 유익한 효과를 준다. 이제 그런 이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을 적당히 쓰면 약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게 이제 유래가 된 거는 독일의 양리학자인 휴고 슐츠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1988년에 이런 현상을 관찰을 했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용어를 쓴 거는 1943년에 이제 사우섬이란 분하고 에릴리라는 그 두 분이 관련해가지고 논문에다가 이제 이 말을 썼어요. 그래서 호르메시스라는 용어가 그때부터 사용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휴고 슐츠 그 학자가 먼저 썼던 건 1888년인 거죠?
네, 1888년에 이제 관찰을 했고, 했었고 1943년에 이제 용어가 이제 사용이 된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아주 오래된 역사는 아닌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 호르메시스의 예로 생각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일 쉬운 예로 운동을 보통 말씀드리는데요.
운동.
네.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운동이 당연히 우리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운동 자체는 몸에 굉장히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젖산 분비가 과하면 안 네. 좋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운동을 하면 막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산소를 되게 많이 소모를 하게
네.
되고 그런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활성산소라는 게 이제 뭐 우리가 뭐 산화적인 스트레스다 활성산소다 해가지고 해로운 걸로 많이 알고 계시고
네.
이런 걸 좀 줄여주려고 항산화제를 먹어야 맞아요. 된다 하고 그렇잖아요. 그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오히려 더 빨리 늙는다.
맞아요.
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적당한 운동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분, 1시간 이렇게 운동을 해주면요. 이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아우 스트레스 받았던 그 몸이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몸이 더 튼튼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한 것처럼 죽을 정도로 운동하면 잘못하면 죽고요. 죽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자극을 준 운동을 하면 그게 낫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극복이 되고 몸이 더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운동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거죠.
이거 말고 일상에서 또 경험할 수 있는 예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예로 또 전문가들이 드는 게 이제 햇빛 같은 건데요. 이제 햇빛 안에 자외선 있잖아요.
네.
자외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자외선에 지나치면은 피부 노화를 촉진을 시키니까
네.
얼굴이 그냥 팍 늙어버리죠.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자외선이 부족하면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져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분명히 우리 몸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네.
적당할 때는 오히려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비타민 D를 만들어내니까.
네. 네. 그러면 혹시 동물 연구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견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맨 처음에 동물 쪽에서 많이 또 발견이 된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할 때 항산화제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항산화 물질을 많이 넣어주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활성산소나 산화 물질이 줄어드니까 이런 어떤 그 실험실 동물이 더 오래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데. 사실 실험실 동물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지 사람으로는 연구 못하는 게
그쵸.
사람은 수명이 너무 길죠.
네.
연구하다가 연구하는 사람이 먼저 죽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쵸. 이제 수명이 짧은 뭐 30일, 40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런 동물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명이 보통 한 길어봤자 30일밖에 안 되는 아주 뭐 작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벌레를 가지고 캐나다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 벌레가 30일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항산화 물질을 몸에서 만드는 거를 방해를 했어요.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몸에 녹을 쓸게 하는 산화 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했는데 더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네. 30일 살아야 될 게 50일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거의 두 배 가까이 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다시 원래대로 바꿔놓으니까 또 정상 수명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더 오래 살았지 하는 게 궁금한 그런 부분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 중에 하나가 얘한테 이제 예쁜 꼬마 손충이라는 이 벌레한테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해서 스트레스를 주니까 이게 오히려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되듯이 이 꼬마 선충들, 예쁜 꼬마 선충을 오히려 장수하게 만든 것 같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한 거죠.
그럼 장수에 호르메시스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노화를 연구하는 분들이 특히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스트레스, 이걸 뭐 가지고 또 실험을 많이 하냐면요. 예를 들면 이제 찬물에다 집어넣어요. 아까
네.
그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네. 벌레를. 그러니까 평소에 얘들이 살아야 되는 것보다 찬물에 집어넣게 되면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요. 또 반대로 얘들이 버틸 수 있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좀 온도를 높이물.
높이는.
그래도 또 이제 더 오래 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열 충격을 준다든지 아니면 방사선을 뭐 이렇게 쏘인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산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물질을 넣어준다든지 이제 이런 걸로 했을 때 더 오래 사나 해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안 좋은데
그쵸.
적당한 수준일 때는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마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제일 쉬운 건 뭐가 하나가 있냐면 단식이나
네.
아니면은 이제 소식 있죠.
이제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게 뭐
네,
좋다
맞아요.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단식을 만약에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면 건강에 좋을 수가 없겠죠.
생명에 네. 위협을 줄 수 있죠, 그 정도는.
근데 이제 가볍게 뭐 24시간 이렇게 또는 뭐 36시간 이렇게 네. 간헐적인 단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사량을 원래 먹어야 되는 거에 한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한 30% 떨고 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몸에 좀 스트레스를 줬을 때 몸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죽겠다 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예, 더 이제 좀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된다. 이제 이런 이론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게 이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옹호하는 분들은요 거의 한 5,600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이 이런 적당한 수준일 때는 몸을 자극해가지고 더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면 알수록 이 호르메시스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가 먹는 것들 중에 연관된 건 없나요?
먹는 것 중에 이제 채소 같은 거. 있죠?
채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채소나 과일, 특히 이제 과일 말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요
네.
맛이 좀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먹지 말라고 독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 있는 뭐 파이토케미컬.
예.
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숲에 가 가지고 공기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네.
좋다 하면서
힐링된다 하죠. 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제 이 안에 피톤치드라는 게 들어 있어서.
맞아요.
근데 피톤치드라는 것도요. 피톤치드 할 때 치드가 무슨 사이드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살충제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이 스스로 만들어낸 살충 물질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거 마시면서
너무
좋다 하잖아요.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곤충한테는 그게 해로울 수 있을 텐데.
네.
마찬가지로 이제 채소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것들도 해충이라든지 세균한테는 이게 안 좋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사람한테는 해를 미칠 정도는 아니고 적은 양이다 보니까 오히려 몸에 좋은 스트레스를 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유익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호르메시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은 없나요?
있습니다. 일단 이제 어떤 게 반론이 맞냐면요. 모든 독이 이제 희석한다고 약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호르메시스 얘기를 잘못 그 곡해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네.
그러면 내가 담배도 적당히 피면 나한테 네, 적당한 자극이 되니까 좋지 않을까? 네, 할 수 있잖아요.
우길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근데 이제 모든 어떤 그런 독이 되는 게 희석한다고 약이 되는 게 아닌데다가 담배 같은 경우에는 한두 대만 펴도 안 좋은 걸로 돼 있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방사선에 대한 것도 논란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방사선도 뭐 조금 쪼여주면 몸에 좋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아직까지는 또 정설이에요. 우리가 뭐 저번에 침대에서 무슨 뭐 라돈 뭐 나왔다 이거 예. 하나만 해도 막 겁을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적은 양일 땐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그러나 이제 양이 많을 때 어느 정도가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건강에 도움이 되긴 되느냐 이런 걸 방사선을 놓고도 좀 논란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흥미로운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적당한 운동이 몸에 좋고
네.
뭐 적당히 소식하는 게 좋고 이런 거는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 내에서 받아들이시고 뭐 과유불급이니까요. 그래서 또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안 좋고 나쁜 것도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참을 수 있다. 이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호르메시스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대한의학사회 약바로쓰기 운동본부 정재훈 약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닥터 유의 퀴즈 정답은 신장암입니다. 저희 방송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해피머니 상품권,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패드를 드립니다. 휴대폰 뒷자리 0834번 쓰시는 분이 건강한 아침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나훈아의 홍시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끝곡으로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